우리 느헤미야서 우리 오늘 생명의 삶 5장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본문을 제가 주일날에도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이어져서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딱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지 않았어요. 2장은 실제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곳으로 향해요. 3장에서 이제 이 성벽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가 붙어서 이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4장 말씀에 와서 보면 우리가 이 삼발라시라는 인간과 그리고 도비아라는 이 인간 이 두 사람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던 것처럼 그 고비를 잘 넘깁니다. 고비를 잘 넘긴 후에 외부적으로 공격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더 열심을 다하여 성 쌓는 것과 그리고 이 성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잘 수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5장 말씀은 4장 말씀에서는 외부적인 어떤 공격과 방해가 있었다면 오늘 이 5장 말씀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 이 밖에서 일어나,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 발생되는 이 일들도 외부적인 일들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그래서 원망하는 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이런 이 상황들을 컨플릭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컨플릭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지도자들의 중심으로 어떤 결단과 극복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극복해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심각한 일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들을 잘 수습하고 성숙하게 다루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 수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모든 일들을 잘 넘어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는 13장까지 보면 이게 계속 반전이에요. 반전. 기도해가지고 성벽이 올라가고 또 다시 다음 장에는 확 또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또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성벽을 또 쌓고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을 해버립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핵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 성안에 많은 사람들의 심각한 환란이 있었어요. 당시 큰 기근과 흉년이 연속으로 겹치면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양식을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3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고 그러니까 이 흉년이 임한 거예요. 큰 기근이 임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돈이 줄어들고 살기 위해서 집을 은행에 넣고 이렇게 담보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포도원과 밭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벌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시대예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기브온 지역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기록들을 보면 이 기브온 지역이 이 포도 생산이 어마어마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지를 얻고자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포도 수확이 하는 거를 망한 적이 있다라는 그 기록이 진짜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서 지금 이 5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지금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상황들은 역사적으로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었던 그런 그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모두가 살기 어려운 세상이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성벽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공격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사람들의 한쪽에서는 창을 들고 한쪽에서는 일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양손에 일할 것을 잡고 밤새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 와중에 흉년까지 임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나타난 이 원망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또 다시 한번 figure out 해야 되는 그 지점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냈다라는 것, 그리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연속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다해야 되고, 이게 다 이게 현실적인 내용들이에요. 실제적인 내용들이고. 자, 6절부터 13절까지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인들을 질책합니다. 어떠한 착취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고 정치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들을 멈추고, 왜냐면 진짜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그 성 안에서 그 어려운 가정들 대상으로 이렇게 착취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돈을 빌려주면서 많은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소유를 다 뺏고, 돈을 빌려주면서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공의롭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 이러한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자, 이제 서로 돌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라, 나누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돈을 회수하고 돈을 착취했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멈춰지게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피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극복할 수 있을지를 살피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희년이 나와요. 희년. 우리 교회 이름이 주블리잖아요. 희년이에요. 희년. 주블리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땅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인해요.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힘없는 자, 상처받은 자, 이들에게 삶의 터전을 돌려주는 것. 이게 여러분 주빌리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set free 하고 우리의 소유마저도 그것을 다 나누고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이를 이 희년을 잘 지키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 25장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여름 동안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이 역대기와 열왕기 이 말씀 역사서를 보면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많은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 왕정 시대, 특히 이 요시야 왕 시대까지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이 절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게 이어진 거예요. 역대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 이 왕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오더를 가지고 정확하게 유월절을 행사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이 practice를 했었던 왕은 요시아 왕 시대 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보면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에 요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율법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절기를 잘 지켜내어 이 요시아가 그 많은 수많은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중에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잘 지켜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통하여 요시아 왕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기념해 주고 있는 대목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월절 절기는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굽는데 이거를 가정적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지키게 되는데 이때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알맞은 양을 가지고 이 유월절 절기를 각 가정마다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염소도 잡지 못하는 어떤 힘든 가정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었던 이 가정들이 이 패밀리로 또 인바이트해서 같이 이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것을 함께 기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고 함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유월절 이후 다 노예에서 자유가 된 종에서 백성이 되었던 가난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리고 특히 애굽의 종과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10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 절기를 세우시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게 하시고 그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억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귀한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5장 말씀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느헤미야의 이 정신은 성경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규례와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어둡고 평생 노예로 평생 종으로 평생 묶여서 평생 억압받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우리의 현실 속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세계와 현실의 삶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 이 귀한 이 일들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마치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전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안식일날 먼저 배고파하던 제자들에게 먹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주일 안식일날 그 이삭을 따먹는 게 이게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기 전에 진짜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배고프고 빵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다 그 니들을 채우셨던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율법대로 부정하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정한 게 무너지고 그 여인에게 있었던 부정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 부정함을 다 무너뜨려버리시고 이 여인이 여인답게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간음했던 여인 앞에서 죄를 기억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그 죄의 그 반대지에서 그것을 오히려 풀어주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너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죄를 그 죄에 또 빠지지 말라라는 그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간음했던 여인에게 다시 가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시는 같은 삶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선포시였어요.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졌을까요? 자유케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은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공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상하게 신비롭게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가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게 먼저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오늘 말씀은 그게 다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요, 구약 우리 얼마 전에 수요예배 잠언서 가지고 우리가 말씀 마쳤는데 우리에게 재물보다 생명이 귀하다셨고 세상 방식으로 돈을 추종하고 돈을 따르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똑같이 산다면 결국 우리는 재앙을 거두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살라라고 잠언서 22장 말씀에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계세요. 잠언서 22장 2절 말씀을 말씀해 보면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실체적으로 현실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 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22장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22장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자,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라고 했어요.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눈은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행실은 세상 보는 눈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 가지고 있어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팩트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자, 나누는 게 오늘 핵심이라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요. 근데 찬양을 잘하는 게 실력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찬양하면 힐링이 되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아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프랙티스를 많이 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스페셜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이거를 나눠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이 은혜들을 우리가 행사할 때 여러분 이거 행사를 하면은요 여기에 놀라운 힐링이 일어나요.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뭐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면 이게 너무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하면 또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는. 이게 각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면들이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들 이게 모습은 다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시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방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나누고 결국에는 선교하는 것도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 다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용기와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이 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특별히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이번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